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벌써 12월 달이네요. 12월 달에 딱 들어서니까 아니 사실은 지난주부터 그러기는 했지만 크리스마스 찬송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또 마켓에 가면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거 팔고 동네 골목골목 다니면 크리스마스 추리한 집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탄 시즌이라는 말을 쓰기를 원하는데 참 희한하죠. 지금 크리스마스 찬송을 듣고 캐롤을 들으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12월 26일이면 약간 어색해요. 하루 지났다고. 그러니까 12월 25일에 이렇게 우리가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성탄 시즌에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요.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에 성경 공부를 못 했다가 올해 이제 다시 그 성경 공부를 목요일 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4번 설교를 그 벨직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탄절 그러면 우리가 뭔가가 잘못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마다 하게 돼요. 해마다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성탄절이면 누가 주인공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중학교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전에 생각해 보면 산타크로스가 항상 주인공이었고요. 또 생일 잔치면 누가 선물을 받아야 돼요? 생일 그날 태어난 생일을 맞이한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선물을 우리가 주고받고 있고요. 그런 모습에 뭔가가 맞지 않는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12월 25일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아주 오래전에는 3월 25일 날 지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주의, 커머셜리즘, 캐피탈리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이 마치 공휴일처럼 확 부각이 되어졌고 단순히 상업주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의 물결이 들어와서 얼마나 혼탁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장식을 하기는 해요. 이제 오늘 화평구역 식구들이 이제 장식을 하기는 하겠지만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초점은 어디로 맞춰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냥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자 이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회는 찬스라고 이렇게 성탄절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붕 떠 있을 때 저는 아예 그냥 단단히 마음 먹고 예수님 이야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딱 이번 12월 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의 설교의 모든 부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는 벨직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네 번의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탄생의 필요성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incarnation,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거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맨 마지막 주에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성탄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앞에 자막도 없고 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탄절 때마다 꼭 한 번쯤은 읽고 지나가는 건데 그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날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해요? 예수는 강조되는 단어가 구원이에요. Salvation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구원과 연결이 되어지고 다른 말로 구원한 자, 구원하는 자, 예수가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정말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 필요는 무엇일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 누구를 위한 구원이겠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잖아요. 사람을 위한 구원이에요. 개나 짐승이나 뭐 이것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이 왜 구원이 필요할까? 우리 사람은 왜 구원이 필요할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오늘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저의 설교의 기초를 벨직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 앞에 있는 이제 책이 교재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공부 교재예요. 굉장히 얇지만 굉장히 그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37조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 주에 한 조씩 하기 때문에 37주 동안 공부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벨직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벨직 신앙고백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귀도 드브레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귀도 드브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발음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귀도 드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은 지금 오늘날로는 남부 네덜란드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는 그 지역이 벨기에의 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쪽 사람은 벨기에 사람이다, 한쪽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런 이제 국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람이 태어났던 연도가 1522년이에요. 그러면 1522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1517년 10월 31일 제가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이야기하는 날 1517년 10월 31일 10월 31일이니까 할로윈데이? 아니요,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기념일이죠. 그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비튼버그 대학교 혹은 비튼버그 교회의 정문에다가 붙인 날이에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귀도 드브레가 태어났는데요. 당시 중세 사람들은 그 중세 유럽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로마 캐톨릭 신자이기는 했지만 귀도 드브레의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로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정말로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는데 이 귀도 드브레가 점점 자라면서 24살 되었을 때 컨버전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는데 어디로 회심을 하는가 하면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로 회심을 해요. 개혁교회로 회심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로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부를 계속했던 거예요. 이 귀도 드브레의 선생님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명한 요한 칼빈 선생님 그리고 베자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뭐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분들로부터 공부를 해서 우리 장로교의 신학, 개혁교의 신학을 굉장히 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2년이 지나서 26살 때에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망명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망명을 하는가 하면 로마 캐톨릭 당국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도망 생활을 하고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45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왔는데 귀도 드브레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번은 4천 명이 모여서 설교를 들었고요. 한 번은 12,000명이 모여서 설교를 들을 정도로 이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가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기록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가 나이가 45이었을 때 네덜란드에 들어왔고 설교를 그렇게 하고 됐지만 결국에는 로마 캐톨릭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교수대에서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귀도 드브레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17조에 가면 우리 인간이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에 자막을 써놨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전적으로 비참하게 된 것을 보셨을 때 누가 봤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진 모습이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라고 되었던 바로 영적인 죽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설령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인인 모습을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Miserable. 그것도 그냥 miserable이 아니라 영어 자막을 써놨잖아요. Holy miserable. 완벽하게 전적으로 비참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인간을 구원해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이 왜 필요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런 모습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애들에게만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에 어떤 장면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저것만큼은 먹지 마.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감도 먹고 너희들 다 먹어. 근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게 무슨 열매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따먹었다. 그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글자로는 뭐라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찾아오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질문 두 가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어디 계시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딱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본래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죄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공필아, 공필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걸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속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입장에서 제가 아담의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담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가장 위대한 행위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담의 입장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 자기 자신을 찾아오시는 일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찾아오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여기 짐승들 많이 있잖아 이거 이름 다 붙여 그렇게 명령해 주셨던 일감을 맡겨주셨던 일이 위대했던 것은 아니에요. 가 감사하지만 그게 최고의 행동은 아니셨어요. 가장 최고의 행동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중학교 다녔을 때에 그러니까 병을 얻은 것은 초등학교 때죠. 결핵성 신장염을 알았는데 그것을 고침을 받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것도 기도받고 난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십니까? 최고의 위대한 기적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깨끗했을 때,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멋있었을 때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하느냐?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는 그 정도로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잖아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 아니, 우리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들을 왜 구속해 주려고 하셨을까?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모티베이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 드브레가 벨직 신앙고백서 17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이 당신께로부터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기가 죄를 지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숨어 있고 도망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 드브레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이다라고 정말 많은 곳에 썼어요. 정말 많은 곳에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아주 독특한 성경 구절을 하나를 저와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성탄 시즌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긴 찬송이 들어있는데 1장 78절에 사가랴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고 했어요.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밑에 ESV 성경 그대로 자막 써놨잖아요. Because of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사가랴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어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정말 재미있게 본문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긍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긍휼의 창자예요. 창자, 우리 오장육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속을 시켜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죄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부터 해 돋는 그 돋는 해가 위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의 그 극률함,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 바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쌤통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기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장 15절이었어요. 창세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누군가 하면 뱀이에요. 뱀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서 함부로 제가 의역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의역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막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뱀에게 하고 있는 거지만 옆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여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쫓겨난다 할지라도 너 여자야 하와야 너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리고 이 뱀이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하와가 아들을 몇 명 낳았죠?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기에 최소한 3명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중에 또 하나 누구를 낳아요? 아벨 대신에 셋을 낳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최소한 3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어 성경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her offsprings라고 하면서 복수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 보시면 her offspring이라고 하는 말, 여자의, 그녀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와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면 복수로 써야죠. 그러면 S가 붙여져야죠.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헤롯 왕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두 살 이하에 있는 아들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발꿈치가 상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뱀의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짓밟는 자리가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셔야만 했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흥청망청 하라고 마셔라 부어라 그러기 위해서 성탄절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없어. 내가 막을 거야. 내가 막을 거야. 그런데 연결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Every day is Christmas. 저는 매일이 성탄절이에요. 왜?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거든요.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매일 즐기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흘려버리는 말이 아니라 약속이었거든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3장 15절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주부에도 그 설교 요약에 넣어놨지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3장 15절의 별명이 뭔가 하면 원시 복음이에요. The original gospel이에요. 복음의 언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Mother promise, 어머니의 약속. 어머니의 약속은 절대로 안 바뀐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뜻을 더 갖고 있겠죠. 아무튼 원시적인 거예요.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그 오리지널 가스플의 그 원시 복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내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특징을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실 때에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야 너희들 잘못했지 두 번 다시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서 쓰자. 계약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가죽옷 또 일방적으로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절대로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인 약속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의 씨앗을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것을 믿었어요. 믿었지만 자기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을 얻어서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스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나 그렇게 안 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서 그리고 나와 너의 자손 대대 사이에서 세우겠다. 그리고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와 내 후손에 무엇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근본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내용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출애굽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가정부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의 종은 노예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건보다도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즉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가치가 종 되었을 때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죄인이었지만 범죄했지만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어떤 관계? 내가 하나님 되겠다. 아무런 가치도 없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로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와 살려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언약의 성취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과 다른 언약이 아니라 똑같은 언약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12월 25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선물 같이 나누시고 기뻐하시고 캐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잊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감사드리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